우리 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니터를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딸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내가 모든 푸른 물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신 그대로 되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창세기를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절 한절 너무 자세하게 강해를 하다 보면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한절 한절 자세하게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범위를 좀 넓게 잡아서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짚어가면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창세기 1장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삼공부 시간에 말씀의 삶 시간에는 각각의 날짜에 별로 어떤 창조물들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진화론에 대항해서 창조론이 어떻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모르시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거나 우리 삼공부를 다시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복되지 않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예.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땅,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이 땅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든 땅, 에레츠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1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 나오냐 하면 20번 나와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20번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도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311번 나오는데 이 숫자는 모든 성경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예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입니다. 근데 창세기 모든 장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냐? 창세기 1장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데 271번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3장과 5장과 39장만 빼고 모든 장에 걸쳐서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에레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히 1장에서도. 두 번째, 이 단어는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법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보면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냥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땅 위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어디에?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새는 어디에 번성하는 겁니까? 하늘이죠. 그래서 나중에 28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새는 하늘에 번성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어디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돼요. 온 땅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냥 기는 것 이렇게 말하면 그냥 땅에 기는 거죠. 뭐 그냥 알 수 있는데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온 땅과 땅이라고 두 번 반복하면서 또 기는 것 앞에 땅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절도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는 것 이러면 의미가 통하는데 굳이 땅에 기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될 법한 곳에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세 번째, 이것이 특이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 1장에 나오는 땅은 전부 다 붙어 있어요. 더라고 하는 정관사. 그래서 아까 읽었던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그 땅에 번성하라. 30절. 또 그 땅의 모든 짐승과 그 여기도 그가 붙어 있어요. 그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그 땅에 기는 모든 것에. 그렇죠? 여기만이 아닙니다. 1장 15절 봅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그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그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근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곳에 가장 특이한 곳은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말하면서 하늘이 어떤 곳이다, 땅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관사 더가 붙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정관사를 붙이려면 이렇게 돼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예. 근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그냥 대뜸 그냥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독자들이 그 하늘과 그 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왜 그렇게 땅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앞에 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읽었던 원 독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원 독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최초의 독자가 누구였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였습니까? 출애굽을 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저기 모세 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언제 썼냐 하면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압 땅에서 여리고성을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죽기 그 사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직전까지 그 과정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을 읽고 있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읽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읽어요? 창세기를.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읽습니까? 어떤 관점에서 읽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창조가 맞느냐? 진화가 맞느냐. 자,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진화론에 대항하여 창조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읽죠. 진화론이 아니다. 창조론이 맞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 출애굽을 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진화론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진화론은 찰스 다윈에 의해서 그 이후부터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창세기 1장을 읽었을까요? 어떤 식으로? 무엇에 대항하여 읽었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신들에 대항하여 읽은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진화론이 맞느냐 창조론이 맞느냐 이 관점에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계관 하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당시는 종교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그 세계관, 그 종교적인 세계관, 그 고대 근동의 신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항하면서 이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이 무슨 하늘입니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도 다 맞아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그 하늘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들은 그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의 신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면 애굽에는 가장 우두머리신 태양신 라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의 마르둑 신도 있었었고 티아마트라든지 뭐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그 신들, 이방 신들이 거주하던 하늘, 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땅에 거주하는 신들,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이 거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물론 이 땅 전체를 가리키죠. 지구 전체, 온 우주를 다 가리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좁은 컨텍스트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그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가고 있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중적으로 읽었을 텐데 하나는 온 땅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밟게 되는 바로 그 땅으로 여기면서 창세기 1장을 읽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정복해야 되는 가나안 땅을 염두에 두고 쓰여지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들이 가고 그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창세기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죠. 그렇죠? 그때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죠. 그런데 그렇죠? 그 함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함이 저주받아요? 아니죠. 가나안이 저주받죠?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받습니까?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정복해야 돼요. 그 정복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왜 정복해야 되느냐? 왜 어린아이부터 노년애들까지 다 진멸해야 되느냐?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 땅.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드디어 굴을 사죠. 어느 굴이죠?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드디어 돈을 주고 자기의 토지를 처음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 창세기에 나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은 남의 나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고 이미 돈 주고 산 우리들의 정당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창세기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창세기 50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요셉이 죽게 되죠. 그렇죠?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어떤 유언을 하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나의 해골도 같이 들고 가라 라고 하는 유언을 하죠. 그렇죠? 왜 그 땅에 들어가는 얘기를 해요? 염두에 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바로 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을 다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민수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찼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뭐냐면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중요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대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라고 여기고 있어요. 의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이 바로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내가 창조하셨다. 너희가 밟게 되는 그 하늘과 그 땅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에 각각의 날짜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런 연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연상을 했을 것이에요. 자,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빛이 생겼잖아요. 열 가지 재앙 중에 흑암 재앙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할 것입니다. 둘째 날 뭘 창조하셨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가르셨습니다. 이걸 읽고 있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홍해가 물과 물이 갈라지는 것을 연상하게 되겠죠. 셋째 날 물로부터 마른 물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연상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지며 그 땅이 마른 땅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겠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억할까요? 그들이 있었던 애굽 땅에서 가장 우두머리 신인 태양신 라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섯째 날 뭘 창조했죠? 물에는 물고기들, 새의 하늘에는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에 아주 창조된 것들 중에 아주 특이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여기까지. 뭘 창조하셨대요?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말을 해요. 큰 바다 짐승들. 그냥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하면 히브리어로 탄니님이라고 해요. 탄니님. 이 탄니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뱀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용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악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구약을 아시면은 이 단어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별한 종류의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가리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라라고 말했을 때 내주지 않으니까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지팡이를 던지죠.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죠. 근데 그걸 보고서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똑같이 뱀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론의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삼켜 먹어버리죠. 근데 그 뱀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탄니님이에요. 탄니님.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탄니님의 창조주이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애굽 땅과 고대 근동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우상으로 섬김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동물들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장 28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두려워하여 의심하여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해. 결국 2세대가 들어가죠.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됩니까? 누가 지도자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그렇죠? 참 희한합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잘 이끌었어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근데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됩니다. 좀 너무하다 생각들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네. 아,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근데 반석을 갖다가 지팡이로 두 번 쳤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냥 들어가기 전에 왜 죽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가 없는 거라고. 근데 그럴 수 있냐고. 네. 그 정도로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서운한 거 아닙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 여호수아가 데려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헬라어 번역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렇죠? 예수,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늘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려움이 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능도 제대로 잘 발휘되지가 않아요. 몸도 제대로 움직여지지 못합니다. 한번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것에 눌리게 됩니다. 짓눌리게 돼요. 쓰나미가 몰아닥쳐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삼켜버립니다. 두려움이 왜 찾아오느냐?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믿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온 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믿음 없다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 옮겨 저 바다에 던져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 신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이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교회에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십니까? 박은조 목사님. 예. 샘물교회는 잘 아시죠? 2007년도에 그 아프간 피랍 사건 때 그 배영규 목사님과 그 심성민 형제가 순교 당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샘물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박은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2살 때, 젊었을 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실려가서 젊은 나이에 쓰러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아내도 있고 내 아이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죽음이 갑자기 막 밀려 그 두려움이 갑자기 막 밀려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두려움에 짓눌려 살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그 두려움 속에 살았대요. 그러다가 자기 동기 목사님들하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 도착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예배 때 그 목사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낭망하고 있지? 이 믿음이 확 들면서 그 다음부터 설교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막 눈물만 흘렸대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죠? 복권에 당첨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직장 얻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그 신뢰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느냐? 의심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충만하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열방입니다. 열방이에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사탄에게 빼앗겨 있는 그 땅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땅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우리가 가서 다스려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땅을 가지 못합니까? 지금 광고도 했어요. 선교 간다고. 그렇죠? 4월 달에 동인도, 터키, 이집트 가고 5월 달에 미얀마 가고 7월 달에 일본도 가고 11월 달에 대대적으로 갑니다. 그렇게 광고해서 모집을 하는데도 선교 가기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못 가세요? 수도 없이 성경에서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당연히 선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가 두려우세요? 재정이 두려운 거예요. 재정이 두려워. 그 땅에 가서 어떻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인도 간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더라고. 그렇게 위험한 나라를 가냐고. 인도 사람도 말리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인데도 자기가 위험하다고 말려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직장에서 휴가를 내야 돼요. 직장이 두려운 거예요. 가족에게 말을 해야 돼요. 가족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실은 그 두려움이 우리들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보내지 않느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멸하려고 하는 자들은 사실은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이되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예.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왜 두려우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두려운 이유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땅을 정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